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선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울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규빗이요 너비가 네 규빗이니라.
네, 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들에게 전하는 그런 유언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전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모세는 40년 전 있었던 가데스 바나에서 있었던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을 회상했고요. 또 이어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치지 말아라, 그들과는 싸우지 말아라 라는 그런 말씀을 회상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을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도 모세는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에돔 왕이 그것을 거절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불뱀 사건을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경험하는 이 사건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이 아모리 왕은 헤스본에 거주한다고 해서 헤스본 왕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아모리 왕 시온에게도 지나가기를 청했지만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돌아서 가지 않고 아모리 땅을 점령합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산 왕 옥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의 이 싸움 이야기를 하시면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상대하게 되는 바산 왕 옥은 매우 강한 상대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그의 침상이 철침상인데 길이가 9 규빗이고 너비가 4 규빗이라고 말씀합니다. 길이가 4.5m 또 너비가 약 2m 정도가 되는 크기입니다. 그만큼 이 바산왕 옥이 거대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의 땅이 성읍이 60이나 되었고 모든 성읍이 높았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5편에서도 보면은 이 왕들이 굉장히 강한 왕이었다고 말씀을 하는데요. 시편 135편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약한 상대가 아닌 거죠. 강한 상대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그리고 모압 암몬과는 절대로 싸우지 말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강한 왕들과는 싸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기업으로 삼으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산왕 옥과의 싸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리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암모리 왕을 물리치고 바산으로 올라가자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모리 왕을 이기기는 했지만 상대는 또 그에 못지않게 강력한 바산 왕입니다. 그가 쓰는 철침상이 길이가 4.5m나 되고 너비가 2.2m나 되는 거대한 왕입니다. 객관적으로 이길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2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왕 옥에게도 행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웠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승리가 어떤 승리였습니까? 3절에서 보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4절에서는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에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끝까지 싸움이었습니다.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수행한 싸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모든 성읍을 다 빼앗을 때까지 싸웠습니다.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모두 멸망시키기까지 싸웠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뭐 잔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 싸움을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때까지 순종한 싸움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을 싸울 때는 이처럼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진멸하라고 명하신 것은 모두 진멸해야 합니다.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모두 차지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또 우리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또 얼마나 오랫동안 이방 민족에게 그 가나안 거민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도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사사기 1장에 잘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거민을 끝까지 완전하게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배대를 칠 때는 한 사람의 가족을 놓아주었는데 그들이 나중에는 성읍을 건설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싸움을 끝까지 완수해내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가나안도 이제 전부 정복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해이해진 것이죠. 귀찮아진 것이죠. 성가신 것을 하지 않게 된 것이죠. 이제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겠지라고 방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그렇게 남겨놓은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광야에서 40년 훈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사람들입니다. 훈련받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또 최고급 무기로 무장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가나안을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왕 옥과의 싸움을 회상하면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전쟁은 결국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과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가나안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크고 강한 적을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싸움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상대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아모리 왕 시온을 이겼던 것처럼, 바산 왕 옥을 상대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나를 의지할 때 된다. 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요단 동편의 아모리 왕과 바산 왕의 이 땅들을 끝까지 쳐서 진멸하고 모두 차지하게 된 것처럼 가나안 땅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고 하신 그 싸움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데까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싸움은 우리가 반드시 이기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적인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입성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이미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로 얻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에선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딜 때 강물이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삶을 상징합니다. 구원받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더 이상 갈라져 있는 바다를 건너지 않습니다. 여전히 흐르고 있는 강물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이미 모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넌 후에 아직 광야에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전 세대가 다 죽은 것 같이 이제 이전 것들을 다 버리는 그런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그저 교회 열심히만 나가면 되겠지, 주일에 예배를 열심히 들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싸움이 그 정도로 그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처음 예수 믿을 때, 아, 이 정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그 정도가 아닙니다. 훨씬 더 높은 산을 넘어야 되고 훨씬 더 강한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 싸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들은 광야 생활 동안 모두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또 그 모든 불평들을 버렸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데 발을 내디뎌야 하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리옥 왕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또 바산 왕 옥을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나가는 동안 우리가 점령해야 될 모든 크고 작은 성읍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을 싸워내십시오. 그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까지 끝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을 하십시오. 참, 우리 안에는 우리가 세운 기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 봉사만 하면 되겠지, 이 정도만 내가 기도하면, 기도 생활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 내가 만족할 만하다. 아니, 내가 감당할 만하다. 이런 기준들은요, 거의 99% 필패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준을 세우고 가면은요, 나의 삶에서든지 아니면 자녀의 신앙 문제에서든지 반드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는 안 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준을 우리가 바라봐야 합니다. 그 기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준은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딱 볼 때 상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막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속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돌아가야 되나? 뭐 이제 더 이상 돌이키지도 못하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끝까지 가게 되는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절대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딱 그 앞에 서면은 아, 어떡하나? 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끝까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싸우는 거다고, 내가 이기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요단강 앞에 서십시오. 요단강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던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이 광야 생활 동안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각자 주어진 그 소명 안에서 주님이 명하시는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